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실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변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떠올리면 하나님께 실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실망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니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응답하시면서 나에게는 침묵하시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실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그런데 과연 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 계시는 건가? 그런 질문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도 자신에게 닥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게 실망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리아는 울며 예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라는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남매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바로 예수님에게 연락합니다. 아,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나사로가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나사로가 아프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소식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도착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대체 예수님, 기다리는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 그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나타나셨냐고.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 오라비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냐라고 예수님께 원망 담은 그 한탄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그저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실망과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가족이나 친구, 내 가까운 사람이 병환이 어려워서 뭔가 정말 이렇게 위태로워서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혹은 뭔가 깨어진 관계를 놓고 회복을 위해서 오랫도록 기도했는데 가까운 관계 가운데 그 상처의 문제가, 그 관계의 문제가 전혀 회복되지 않을 때, 오래 기도하고 준비했던 취업의 문제나 혹은 결혼의 문제가 내 생각과 다르게 전혀 열리지 않을 때 여러분도 동일한 원망을, 동일한 실망을 경험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 원망조차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마리아나 마르다는 예수님하고 친하기라도 했으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 원망이라도 했지, 더 많은 경우 우리는 원망은커녕 아유, 그렇지 뭐, 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 아유, 그래 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했나 보지. 그저 뭔가 자조 섞인 고백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 삶에 다가온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낙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원망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찾아와서 눈물 흘리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정말 이렇게 지쳐있는 슬퍼하는 마리아와 그를 보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눈물 흘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익숙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와닿으십니까? 사실 저는 본문을 처음 묵상하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실까? 예수님은요, 지금 나사로를 찾아오실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나사로에게 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잔다고,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실제로 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예수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다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앞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우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야, 니네 왜 그러냐? 야, 니네 믿음이 없냐? 내가 구해줄게. 좀만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은 그들의 슬픔을 무시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야, 뭐 이런 일을 울고 그러냐? 아, 야, 됐어, 됐어. 이런 식으로 그들의 슬픔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공감해 주시고 예수님 그들과 함께 울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감정 없는 로봇처럼 이들에게 찾아와서 마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듯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애곡해하고 정말 이렇게 어찌할 바 모르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패에 반복되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낙심에 대해서 우리 한심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낙담에, 우리의 절망의 좌절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쓰셨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줬던 상처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에 뭔가 학대를 받았다거나 혹은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준 상처나 어려움 혹은 그 아버지의 완전하지 못했던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어린 시절 그리고 제가 가졌던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어린 시절 그 제가 가졌던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이미지는 굉장히 능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목양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목회를 굉장히 목회자로서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것에 저희 아버지가 주셨던 그 긍정적인 영향이 꽤나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었던 아버지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쁘셨던 분입니다. 목회에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바쳐서 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버지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다거나 어딜 여행 간다거나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아버지지만 저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막 친밀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가장 이렇게 한 장면, 아버지의 모습이 딱 떠올려 보려면 어떤 모습이냐면 현관에서 마주치는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 학교를 가려고 딱 나올 때 입구에서 항상 아버지를 마주칩니다. 저희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운동을 하시고 들어오는 시간이 항상 딱 겹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일찍 나오지 않았겠죠? 급한 마음에 가야 되는데 항상 그 입구에서 마주친 아버지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인데 항상 길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축복하고 알겠는데 지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현관에서 만나는 아버지.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이미지가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진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 있으시고 성실하시고 뭔가 진짜 이렇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라고 하면 뭔가 좀 부담스럽고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막 친밀하게 다가오고 나에게 막 개인적인 걸 묻고 하면 아 하나님 좀 나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제 안에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제가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던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가까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습과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불완전한 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실패하고 뭔가 부족했을 때 우리를 닦달하고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기준에 못 미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처럼 사랑하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별 능력이 없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는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유교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서툰 아버지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뚝뚝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우리의 감정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들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도다. 로마서 8장 2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분은 그저 멀리 떨어져서 야 너 왜 이렇게 그것밖에 못하냐, 야 네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야 너 진작에 기도하지겠느냐 라고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서 눈물 흘리시고 우리에서 탄식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사실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그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시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녀를 향해서 함께 울어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뭔가 더 잘해야지만 인정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을 밝히시는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그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저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와 함께 울어주시고 그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있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혹은 그곳에서 함께 슬퍼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과정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들이 기대한 바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싶는 당혹스러운 자리로 예수님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오노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미 썩은 내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그렇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아, 제발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미 썩은 내가 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 문제를 다시 헤집어내시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저 이 무덤에 돌을 치우며 무덤만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이 무덤에 돌을 치우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의 그 상처도 다시 한번 건드리십니다.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 무덤만 자리 잡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곳에 함께했던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곳에 함께 눈물지며 그 장례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 나흘이란 기간을 통해서 드디어 조금씩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함께 울고 슬퍼하고 애곡하면서 그 어려웠던 일들을 이제는 사실로서 현실로서 조금씩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실패를 그 좌절을 그 상처를 건드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무도 원치 않은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아니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그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곳에 도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죽기 전에 아플 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그를 고치실 거라는 그 정도의 믿음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아픈 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낫는 것들을 그들이 이미 많이 보았고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정도의 수준의 믿음에 이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예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너무너무 불편한 일을 지금 예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불편하고 불쾌하고 때론 나의 한계와 실패와 상처를 다시금 마주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비슷한 일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포기해버린 일들 가운데,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된 관계 가운데, 이미 내가 다 접어버린 꿈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일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왜 이제야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응답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다 포기했는데 다 정리했는데 이제서야 받아들였는데 왜 지금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 일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때로 우리 가운데 전혀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무덤을 다시 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포기해버린, 이미 덮어버린 상처를 다시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상처나고 냄새나고 추한 그곳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그 실패의 자리를 예수님은 다시 내가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뉴송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데이브 기븐스 목사님이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삶의 여러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실패와 상처, 아픔을 우리 삶의 일부로 잘 받아들일 때 때로 그 실패와 상처,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비전을 발견한 길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간데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을,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을 잘 발견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에 잘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아픔과 상처를 잘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저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참 제 눈에 밟히는 것이 목회자 자녀입니다. 희한하게 말하지 않아도 야, 얘는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가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때로는 저희 아픔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각각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만지셨던 그런 상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 아픔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도 아픔도 상처도 좌절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때론 우리의 실패처럼 보였던 때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포기해버렸던 삶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순간, 그 최악의 장소를 부활의 장소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삶의 자리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의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필립 얀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만 숨어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 우린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실까?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진 우리 가운데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타이밍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랄 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을까?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더 큰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애써 참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그저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고 그저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정도로 머물러 계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길게만 느껴졌던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과 인격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빚어가실 우리를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한테 더 큰 은혜로 우리한테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그 고난의 문제가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라 믿습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그 고난이 너무 길어져서 이미 포기해버리고 좌절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그 좌절 가운데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빚어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이 시간 오늘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주님께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마리아를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신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이미 덮어버린 그 문제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원한 수준에서 위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 하나님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